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신은 내년 2월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자신은 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재반 사정을 감안하고 국익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두통신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인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요급보다 격이 낮은 인사를 보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호주,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5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15일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2019년 수도 베를린에서 발생한 체첸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러시아 외교관 2명이 이 사건에 직접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첸계 조지아인인 젤림칸 토르닉 한고시빌리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베를린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피살됐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받아온 바림 크라시코프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직후 나왔습니다. 베를린 지방법원은 크라시코프가 러시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며 가짜 신분과 위조 여권 등을 제공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연방중앙정부가 이 범죄의 주범이라며 국가 테러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살인에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르게이 네차예프 대사는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이미 복잡한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객관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5일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이 미국 내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소 36개 주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나왔다면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이나 뉴저지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 비중이 13%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며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데 걸리는 속도는 약 이틀이라며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월레스키 국장은 백신을 부분적으로 맞거나 아예 맞지 않는 요양원 거주자에 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을 맞은 거주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1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보호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7개 나라가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개로 열린 북한 인권 회의가 끝난 뒤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정권으로부터 기본적인 자유를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돼 있으며 고문과 강제노동, 직결 처형, 굶주림과 성폭력 등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의 의사와는 반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과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국제적 납치와 강제 실종에 북한 정권이 직접 연루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납치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과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세 나라와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외에 이사국이 아닌 일본 등 일곱 나라가 작성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국방 수권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온 한국 내 탈북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19도에서 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4m, 서해 앞바다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등 일부 이사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비판했으며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탈북민 사례를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7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개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가 끝난 뒤 낭독한 7개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에 의해 기본적인 자유를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eople of the DPRK are systematically denied their fundamental freedoms by one of the most repressive.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굶주림,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에 있지 않는 나머지 주민들 역시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거부당한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인권을 논의하는 회의를 비공개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이후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이사국이 아닌 일본 등 7개 나라가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성명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층 더 악화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he regime has implemented shoot to kill orders for anyone attempting to flee the country and has prevented
북한 정권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어떤 이들이라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시행 중이고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억압이 국경 너머까지 확대된다며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들과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국제적 납치와 강제 실종에 북한 정권이 연루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북한 인권과 관련한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이어갔고 이후 2년 동안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지난해 다시 비공개 방식으로 회의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올해 2년 연속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공개적인 방식의 회의는 올해로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The modern world has no place for such brutality. And it is time for the council to address it.
현대사회에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내용과 같은 잔혹한 행위가 설 자리가 없으며 이제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반기지만 우리는 발언이 공개회의에서 제기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터무니없는 인권 침해도 안보리 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7개국 공동성명 낭독이 끝난 뒤 별도로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하면서 전날인 14일 조이라는 이름의 탈북자와 면담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y had to boil grass and steal unripe corn from their neighbors so they wouldn't starv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있을 당시 가족들과 굶주리지 않기 위해 풀을 삶아 먹고 익지 않은 옥수수를 이웃으로부터 훔쳐야 했던 조이를 소개하면서 당시 꿈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만을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이는 10대 때 계모에 의한 혼인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지만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성노예 생활을 했고 이후 아이를 중국에 남겨둔 채 한국으로 탈출했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조이의 힘과 용기, 끈기,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리더십에 감동했다며 우리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성명의 공동 작성국인 에스토니아의 유엔 대표부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며 현대 세계에는 그런 잔혹함이 설 자리가 없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다룰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일랜드 대표부도 트위터에서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내년에는 이 사안에 대한 공개 회의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문철명 사건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15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사전 심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과 검찰은 12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이번 사건 관련 자료 수집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날로 예정된 사전 심리를 다음 달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15일 현재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명시하는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예정됐던 시간까지 사전 심리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미뤄볼 때 연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7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가 이후 11월 그리고 12월로 한 차례 더 미뤄졌던 문철명의 사전 심리는 네 번째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이후 약 9개월째 수감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3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의 모습을 드러낸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과학자연맹의 에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가 영내 군비 경쟁 속 북한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주제로 연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First, disarmament is extremely difficult. It would be there's enormous challenge for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 사찰관들의 무제한적 현장 접근이 어렵고 북한 원자로의 운영 일정과 활동이 불확실한 매우 도전적인 상황 속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정당 간 이견 때문에 군비 축소 협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군비 축소에 대한 의지가 일관적이지 않았고 군비 통제는 특히 우파 진영에서 국가들의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지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잠재적 적국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군비 축소나 군비 통제에 관한 어떤 종류의 협정도 통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협상 과정도 매우 정치화된 수사와 논쟁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중점이 중국 문제로 상당 부분 이동해 관심을 분산시켰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값진 것으로 여기고 이를 당장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군축협회의 캐시 데븐포트 비확산 정책 담당국장은 역내 군비 경쟁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본포트 국장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동기는 역내 군비 경쟁이 아니라 미북 관계라며 두 나라 간 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역내 군비 경쟁 속에서도 북한의 약속을 시험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정말 원하는 건 미국의 행동이지 역내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는 북한이 역내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유지하는 걸 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본포트 국장은 역내 군비 경쟁 속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기 전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경우 더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은 잠재적인 핵 확산 행위자에게 국제법과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한다면 결국에는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또한 군비 경쟁이 핵 군축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는 용인될 수 있는 핑계라는 위험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비핵화 달성 가능성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조비현 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여 년간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nlikely in the near future because in this trifecta are cumulative efforts for the past.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구조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인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핵무기 통제와 전략적 안정성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강대국과 핵보유국들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서도 성공을 위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have a certain way to
황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기 단계에서 높은 기대치를 낮추고 완전한 검증이 아닌 협력적 모니터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젝트는 매우 긴 작업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임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국 상원이 15일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8, 반대 11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찬성 363대, 반대 70의 압도적 표차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하원이 합의한 법안의 최종안에는 당초 제안됐던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로 포트먼 상원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던 오토 원비어 북한 정보 검열 감시 법안은 수백 건의 수정안들에 대한 상원의 심의 절차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생략되며 결국 최종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의 내용이 담긴 미한동맹에 대한 별도의 결의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상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의 일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법적 구속력 없는 문구를 최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할 경우에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하원의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해외 악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의 노력에 관한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상원의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사이버 사령관이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상원의 조항도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 처형이 지속됐지만 국제사회 감시와 압박을 피해 처형 장소를 옮기고 주민 동원도 축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형은 한국 등 외부 영상 시청, 배포 혐의가 많았는데 김정은 정권이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섯 개 나라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설립한 한국의 인권조사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15일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의 처형 형태를 분석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6년간 탈북민 683명을 인터뷰한 기록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아래 국제 비판을 의식해 처형 소식이 외부 세계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현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또 정보 유출에 대한 통제가 쉬운 곳을 처형 장소로 선택하는 전략적 변화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이영환 대표는 15일 BOA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집권 10년을 평가하고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이 북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강도 해산 지역을 집중 분석한 결과 처형이 과거처럼 시장이나 운동장 등 번잡 지역이 아닌 중국 접경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해산 비행장 활주로 주변, 개발지, 언덕과 산 등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국제사회 압력, 특히 인권 압력, 그 비판, 감시, 기록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민감해졌다.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낸다 이것보다도 그걸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북한도 김정은 체제도 전보다 훨씬 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의의였고요.
공개 처형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관시켜 공포감을 불어넣는 게 김정일 시대의 특징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엔 최대한 가리고 숨기며 처형하는 변화를 보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처형 관련 442건의 진술 기록, 안매장과 소각 등 시체 처리 장소 관련 30건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또 처형 장소 진술 27건 가운데 공개 처형은 23건이며 이 중 총살 21건, 교수형 2건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 처형에 부과된 혐의는 한국 영상시청 배포 혐의 7건, 마약 관련 5건, 성매매 5건, 인신매매 4건, 살인 또는 살인미수 3건, 음란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김정일 집권 시기엔 절도 등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형이 많았던 반면 김정은 시대엔 외부 정보 유입과 살포 혐의로 처형한 사례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시기는 이렇게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시청, 뭐 남한과 관련된 그 정보를 유포 또는 뭐 시청 또는 소지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 공개 처형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이 보인다. 이것은 뭐하냐면 체제 불안감을 상당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통제하거나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 아니면 이제 외부 세계와 북한 사회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북한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극복하고 백신을 맞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알아서 북한 지도부의 조치와 비교해 비판 의식을 갖는 걸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지적입니다.
남한 영상이든 외국의 영상이든 이런 걸 본다고 그 처형하는 나라는 전 세계 북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좀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다, 정권이다라고 생각한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뭐 음악을 듣거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다른 나라 것이라고 본다고 사람을 죽이는 나라는 지구상 이제 용납이 될 수 없는 나라다.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또 북한의 그 지금 큰 죄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옥죄고 또 처벌하고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정권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방송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북한 지도부는 지난 1, 2년 사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채택해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인간 개조론까지 언급하며 주민들의 사상 교양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은 위성사진을 통해 탈북민들의 증언에 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으며 이런 정보 수집과 분석 등 전 과정에 공간 지리 정보 기술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김하영 연구원은 보도자료에서 김정은 정권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신경 쓴다는 것이지 인권 상황의 개선을 뜻하는 건 아니며 처형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 처형이나 실내 처형 같은 비공개 처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 탈북민 가운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을 탈출한 경우가 200명으로 29%, 대부분이 양강도와 함경도에 집중된 점을 볼 때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비밀 처형이나 실내 처형 기록, 처형 결정과 집행 등에 국가 기구와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명령 지휘 체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두 북한 지도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시장화 흐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동안에도 계속돼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발표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부문별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을 따져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1.3%였던 사경제 활동 비중은 2016년에서 2022년 37.6%로 늘어났고 반면 같은 기간 국영경제활동은 27.5%에서 24.7%로 조사됐습니다. 사경제 규모의 지표 중 하나인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도 2000년 이전에는 평균 287명이었으나 2016년에서 2020년에는 평균 768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온 한국 내 탈북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송금 브로커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로 송금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북한 농업 전문가로 활동 중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과의 교역이 봉쇄된 이후 한국 내 탈북민들의 송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 전엔 한 달에 미화로 100달러 정도를 보내면 북한에서 한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쌀값을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 이제 100불 가지고 쌀 200kg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불 가지고 100kg밖에 못 사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식용기름하고 설탕, 맛내기. 이것들의 가격이 또 이제 수십 배로 뛰어올랐으니까 그걸 다 먹으려면 이제 3,400불 정도면 이전의 수준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죠.
조 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엔 자신도 북한의 두 동생에게 해마다 1,000달러씩 보냈는데 지금은 2,000달러씩 보내고 있다며 돈을 보내는 입장에선 부담이 더 커졌지만 북한 가족들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북한에서 달러나 위안화 등 주요 외화들의 현재 가치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1달러가 북한 돈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의 개입으로 식량과 환율이 인위적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고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추수한 곡물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식량 가격이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옥수수 가격은 킬로그램당 2,000원대 후반으로 또다시 불안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주민들의 구매력 저하로 쌀과 밀가루 등에 대한 대체품으로 옥수수를 찾는 수요가 커진 탓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차피 4,000원에 쌀 사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2,000원에 옥수수 1kg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이제 그 구매 능력이 떨어지면서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옥수수 수요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국경 지역에서의 외부 사회와의 은밀한 통신이나 돈 거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위험 부담이 커진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는 송금 수수료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 서재평 사무국장은 한때 송금액 기준 30% 정도였던 브로커 수수료가 지금은 40%에서 50%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 북한이 이돈 브로커 소탕 작전, 외부 안전부 다 해가지고 그거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많이 잡혀 들어갔어요. 한때는 외부 구리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전화기 가지고 있거나 이 브로커들 싹다 잡았어요.
한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이 중국 손전화 사용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뿌리 뽑으라며 소탕 작전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도청이나 감청을 피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용에 대해서도 적발 시 이유를 불문하고 간첩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은 어렵사리 송금을 시도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 주민들의 국내 이동 통제가 심해지면서 브로커들의 농간 등에 의한 배달 사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재평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 전에는 본받을 사람이 해산 등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와서 돈을 붙인 한국에 있는 탈북민과 직접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수령 여부를 확인했지만 지금은 북한 내 주민 이동 통제가 강화돼 브로커들을 믿고 맡겨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상대 본받을 사람이 국경에 와서 맞통화를 하고 돈을 얼마 보내니까 수수료가 떼고 얼마 본인이 진다 이렇게 서로가 확인을 했단 말인데, 그러면 사람이 직접 왔기 때문에 중간에서 사기칠 확률이라든가 배달 사고 나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북에 있는 가족 한대 전달이 되었다. 그다음에 그걸 녹음한 파일이라든가 무슨 편지 뭐 이런 수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충희 소장은 이런 사정들로 탈북민들은 돈을 보내자니 제대로 전달됐는지 불안하고 안 보내자니 가족들의 어려운 살림이 눈에 밟혀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오늘 2021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서는 총 469만 톤의 식량작물이 생산돼 지난해 440만 톤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작물별로 보면 쌀 생산량은 216만 톤으로 작년보다 7% 증가했고, 옥수수 생산량은 159만 톤으로 작년보다 5%, 감자와 고구마도 57만 톤으로 각각 7%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북한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상이 양호했고, 작년과 달리 태풍 피해가 없어 식량 작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때 김일성 시대의 대표적인 2인자로 꼽혔지만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치적 영향력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통신은 15일 김영주 사망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일성 통치 기간 중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그를 북한의 두 번째 권력자, 심지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평가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주는 권력 핵심인 노동당 중앙위 조직 지도부장과 중앙위원 등을 지낸 김일성 시대의 대표적인 2인자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1972년에는 한국과의 첫 주요 공동선언인 7.4 남북공동성명에 북한을 대표해 서명했다고 통신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3년 김정일이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 자리를 차지한 이후 점진적으로 정계에서 사라졌고, 1980년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인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김영주는 이후 김정일이 권력을 확고히 장악한 1993년 국가부주석과 정치국위원회 선출됐다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일성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가 101세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영주가 김일성 주석 체제 초기 북한 정부의 중요한 일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영주는 1967년 뉴일사상체제 구축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안했고 이는 아직도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영주가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보였느냐에 대해 전직 북한 고위 관리들의 증언이 엇갈렸다면서 하지만 1970년대에는 한때 잠재적인 후계자로 여겨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15일 북한 건국자인 김일성의 막내 동생 김영주 101세 사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그의 사망 소식을 다뤘습니다. 통신은 김영주가 1970년대 초 남북 비밀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을 이끌었고 1972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성사시켜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신은 또 1970년대에 보도됐던 뉴욕타임스 신문 내용을 인용해 김영주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권력을 강화하고 있던 자신의 형 김일성 주석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영주는 김일성 주석이 아들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키우기 시작한 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약 20여 년 동안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었다며 나중에 복귀해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의례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북한의 유력한 후계자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5살 아래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15일 공개한 202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영양공동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은 42.2%로 동아태 지역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수준은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25.5%로 북한 다음으로 높은 아프가니스탄과 24.6%인 파푸아뉴기니, 22.6%의 동티모르와 비교해 15%포인트 정도 높은 겁니다. 인구수로는 북한 주민 1,090만 명이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사이 820만 명과 비교하면 270만 명 증가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FAO는 정상적인 활동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를 영양결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은 35.7%로 조사됐으며 이후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33.8%로 다소 줄었다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42.6%로 증가한 후 지금까지 4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내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은 18.2%로 전년도의 18.9%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발육부진은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양결핍 등으로 또래보다 신장이 작거나 뇌와 인지능력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5세 미만 아동의 소모성 질환 발병률은 2.5%로 동아시아 지역 평균 1.7%보다는 높았지만 전 세계 평균 6.7%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5세 미만 아동 비만 비율은 1.9%로 전체 아태 지역에서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스리랑카가 1.3%로 가장 낮았고 1.5%의 미얀마와 1.8%의 네팔 순이었습니다. 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은 71%대로 38개국 가운데 스리랑카와 솔로몬 제국, 바누아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영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 침체와 식량 불안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아태 지역 내 영양결핍 비율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17%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아태 지역에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구는 3억 7,580만 명으로 2019년보다 5,390만 명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 지역 내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황에 노출된 인구는 4억 4,380만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해 신종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 확실하다며 각국의 봉쇄 조치는 전 세계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고 식량 공급망 문제에도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제1한인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북한 정부에 이들의 생사 확인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이 책임 규명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며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3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날인 14일 지상낙원 북송사업 시작 62주년을 맞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세 가지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된 많은 북송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고 효율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헤어진 가족 사이의 소통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실무그룹은 진상규명의 권리는 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중요한 보호수단으로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집단적 차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제1한인북송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1959년 12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 이 가운데 1,84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4일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이 제1한인 북송사업에 대해 북한 정부의 책임 규명을 요청한 건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제1교포들에게 북한을 경제적 풍요와 기회가 약속된 차별 없는 땅, 지상낙원으로 선전하였지만 북송자들은 북한 도착과 동시에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 지도부가 북송사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우려한다며 북송사업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송사업이 노예화, 강제 이주, 박해, 구금과 강제 실종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이들에게 자행된 노예 착취와 반인도적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북송 피해자 5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9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0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처음으로 재판을 열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고 중 한 명으로 이 소송을 주도한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앞서 BOA에 원고 5명이 모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꼭 감개무량합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오랑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두가 결론나게 눈물을 흘렸대세요. 정말 3년이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 갔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을 넘어서 일본으로 오셨어요.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일본의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아시아연합 비정부기구인 비자발적 실종반대 아시아연합 등 여러 단체는 최근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이 사업의 실체를 고발하는 메모리얼 토크 콘서트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가라앉은 북송선의 꿈, 지상낙원으로 간 그들은 어디에, 기만적 북송사업과 강제실종이란 제목으로 북송사업은 사실상 강제 이주, 노예화, 현대적 개념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선임간사입니다.
북한의 잡지라든지 신문, 환등기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재외동포들에게 굉장히 화려한 거짓 정보를 주입하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굉장히 현혹을 했습니다.
단체들은 북송사업이 시작된 지 62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귀국사업으로 포장돼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건이 되었다며 이 사업이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에도 전 세계 각국은 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비 태세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에 가장 대비돼 있지 않은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과 미국의 비영리단체 핵위협방지구상 NTI가 8일 함께 발표한 세계 보건안보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195개국 중 193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보건위기에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16.1점을 얻어 예멘과 같이 공동 193위에 올랐으며 최하위 점수를 받은 소말리아보다는 불과 0.1점 높았습니다. 1위는 75.9점인 미국이었고 호주, 핀란드, 캐나다, 태국, 슬로베니아, 영국, 독일,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195개 나라 평균은 38.9점에 불과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었음에도 전 세계가 여전히 보건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평균이 40.2점이었습니다. 핵위협방지구상 NTI 공동의장인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 장관은 8일 화상으로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향후 팬데믹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위험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countries remain dangerously unprepared to meet future epidemic and pandemic threat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quickly
모니즈 의장은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신속히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단기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들이 장기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안보지수는 전 세계 195개 나라에 대해 예방과 탐지, 대응, 보건체계, 규범, 위험 등 6개 분야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국제보건안보 능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6개 항목 모두에서 대부분 최하위를 기록했고 특히 대응 분야에서 꼴찌, 즉 195위, 탐지와 보건체계에서는 192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평가 근거와 참고 자료에서 코로나 대응 실태와 보건안보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이 지난 3년간 전염병 위협에 대응해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에 대응해 북한의 방역태세를 강화하라는 발언을 거듭했지만 이를 위해 어떻게 자금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대응책을 가동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것이 코로나에 특정한 긴급 대응책이라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지난 1년 사이에 생물학적 위협에 초점을 맞춘 전국 단위의 훈련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에 대응해 비약물적 중재 조치, 즉 화학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와 관련한 계획과 지침, 정책에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전염병에 대한 진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다며 2017년에서 2018년에 H1N1 신종 독감 당시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진단 장비들이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20년 2월 북한에 코로나 진단 장비 1,5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2020년 4월 북한에 코로나 진단 장비를 보냈다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경기도와 민간단체가 북한에 2020년 8월 코로나 진단 장비를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여러 번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김 위원장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부인하는 어떠한 자료도 발간하지 않았으며 WHO의 집계에는 북한 내부의 확진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언론은 코로나 감염이 없다는 지도부의 관련 발언을 일반에 전달하지만 북한에서는 국가 선전 매체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9일 VOA에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감안했을 때 세계 보건안보지수의 북한에 대한 평가가 상향 조정됐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From what they're telling us and from the, you know, the information that we're getting from WHO, for instance, it looks like they've succeeded in keeping the virus out for the most.
북한의 발표나 WHO의 정보를 볼 때 북한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박 교수는 코로나 변이가 계속 생기면서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안전하게 다시 개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should be providing them with, you know, as many vaccines as they may need, and also testing capacity, and also share medical counter.
북한이 필요한 만큼의 백신, 코로나 진단 장비와 치료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인 대응법도 공유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코로나 대응 실태도 조명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세계 보건안보지수에서 팬데믹을 예방하고 대응할 보건안보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미국 정치인들이 보건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한 동기를 의심하고 바이러스의 심각성과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 많은 미국인들이 보건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제니퍼 누조 존스홉킨스 대학 보건안전센터 선임연구원은 8일 행사에서 일부 국가들은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ome countries had capacities that existed on paper, but because they had not exercised them, they found that they were not operational when they needed them. And as we also heard, some political leaders deliberately chose not to use.
또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을 고의로 활용하지 않고 집단 면역을 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누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이 국가 예산에서 보건 안보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취약한 부분들의 대응책을 세우며 역량과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코로나 대응 활동에 대한 사후 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UN 등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가 큰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전염병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각국과 국제기구들이 생물학적 위협에 대해 보다 긴밀한 조율을 도모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지난 5일 타계한 밥 돌 전 상원의원의 생애를 되돌아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12월 16일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 논의합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때 한국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의 신탁 통치에 관해 협의한다는 사안이 결정됐습니다. 한반도에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모스크바 협정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시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세력은 돌연 신탁 통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후 1946년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실현하지 못한 채 결렬됩니다. 1773년 12월 16일 인디언 복장을 한 100여 명의 남자들이 미국의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 배 안에 있던 300여 개의 차 상자를 모두 바다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였던 미국에 많은 세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764년 설탕법을 만들어 미 국민들에게 부과했고 이듬해에는 인지세법을 강요했으며 급기야는 마시는 차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이 1773년 12월 16일 이렇게 영국의 무역선을 급습하게 된 것입니다. 차를 파괴한 것은 중한 범죄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붕괴했습니다. 영국의회는 매사추세츠 주민 전체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영국의회는 여러 가지 법률을 승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식민지와 영국과의 거리를 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 정부는 미국 식민지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고 미국 시민들은 영국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식민지와의 분쟁은 결국 1775년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지금껏 방영된 영화에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폭소와 감동,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In a
restless world. 전문가들의 감상평과 관객들의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